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5시 6분 그리고 5시 27분경에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재원으로 식별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점 고도가 과거와 비교해 낮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25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기를 쏜 뒤 엿새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일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대화의 동력은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긴급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들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계속해서 미국과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에는 날아오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북한이 발사를 지속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까지 이틀 동안 상하이에서 개최한 고위급 무역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오늘 중국 측과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사진을 찍은 뒤 별다른 발언 없이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또한 류허 국무원 부총리와 중산 상무부장 등 중국 대표단도 협상 결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간략한 성명을 통해 상호 관심 있는 주요 무역 경제 사안에 대해 솔직하고 효과적이고 건설적이며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히고 9월에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어제 상하이에 도착한 직후 중국 측과 실무 만찬을 겸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 오사카에서 만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첫 번째 당국자 간 만남이었고 5월 이후 중단됐던 협상이 두 달여 만에 재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협상에서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에 대해 양측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부추기겠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으로 향하던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강경화 한국 외무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모두 북한 비핵화 노력에 일조하고 있으며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들이라고 밝히고 미국이 그 두 나라의 모두 좋은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는 미국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ARF 현장에서 일본 한국 측과의 양자회담과 별도로 3자회담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ARF 현장에서 일본 측과 외무장관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한일 외무장관 회담은 일본이 이달 초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등 수출을 제한하면서 양국 간 외교 통상 갈등이 본격화된 뒤에 처음입니다. 중국 정부가 내일부터 타이완에 대한 개인적 여행을 불허합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오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2019년 8월 1일부터 47개 도시 대륙 주민의 타이완 개인 여행 시범 조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두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31일 오전 지난 25일에 이어 엿새 만에 또다시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주 판문점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실무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월의 첫날인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 곳에 따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30에서 80mm로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의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또다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국방부는 북한이 위협하거나 도발하면 당연히 한국의 적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한국 시각 31일 오전 5시 6분과 5시 27분쯤 강원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5일에 이어 엿새 만입니다. 북한은 이보다 앞선 5월 4일과 9일에도 잇따라 발사체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미사일의 고도는 30km, 비행거리는 250km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재원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중앙방공통제소와 이지삼에서 최초 포착됐고 두 번째 미사일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중앙방공통제소 이지삼에서 거의 동시에 포착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상임위원회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상임위원들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군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상임위원들이 지난달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3자 정상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도 이번 발사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국국방연구원이 개최한 토론에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당연히 북한은 한국의 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북한을 겨냥한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이 아니며 포괄적 안보 개념에 근거해 한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또 미한 연합 연습과 훈련도 변함없이 실시하고 있다면서 100회 이상에 걸쳐 크고 작은 연합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미사일 능력은 방어뿐 아니라 공격, 감시, 탐지 능력에서도 이미 북한의 월등히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형태면 한국 전력으로 방어가 힘들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정 장관은 또 남북관계가 좋아져도 미한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 간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도 지속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면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강 장관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가 판문점에서 북한 인사들을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알아도 말할 수 없다면서 사실이라 해도 미국이 이야기할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VOA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보도들을 알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이번 발사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관련국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충인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의 관건이 되는 시기라며 관련 국가들이 힘들게 맞이한 긴장 완화 국면을 소중히 여기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전문가들의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좁혀지지 않는 미국과의 입장차에서 오는 불만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무 협상을 열어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역설적 압박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일주일도 채 안 돼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린 데 대해 놀랍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31일 VOA에 적어도 미한 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미한 훈련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만의 표시, 미국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까지 쏠 수 있다는 압박을 통해서 12월 이전에 미국에 보다 양보된 안을 받아내기 위한 계산된 행보라고 봐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뿐 아니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불참, 한국살 지원 거부 의사 등도 결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협상 전술이라는 겁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를 최근 미한 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보인 행태의 연장선으로 봤습니다.
군사훈련 앞두고 어쨌든 북한의 불만, 이것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표시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내부 결속력 성격도 있는 것 같고요.
김 교수는 조만간 실무협상이 개최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오히려 미북 간 대화를 통해 조속한 합의를 이뤄내자는 역설적 압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강도 도발이 아닌 제한적인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도발을 침소봉대하기보다는 차분히 대응하며 미북 실무협상 재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과의 3차 정상회담을 열려면 실무협상을 통해 협상안을 도출해내야 하는데 최근 미국 재무부가 추가 대북 제재까지 발표하는 등 간극이 더 커지자 그에 따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올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실무 워킹 레벨 톡을 해서 뭔가 합의점에 이르고 드래프트 어그리먼트를 만들어서 정상회담까지 가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그 북미 간의 입장차가 확연하게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앉아봤자 소용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일단은 뭐 니네가 입장 변화를 취하라고 계속 지금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뭐 북한 입장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뭐 미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계속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앞서 미국 시각 29일 미 재무부는 베트남에서 활동하던 북한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김수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번 제재 단행이 북한의 메시지를 보내기보다 미국 내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워싱턴 조연의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일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엿새 만에 북한이 또 도발에 나선 것은 남측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지난 도발 후에도 미한 훈련을 이어가겠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겁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외교적 성과 가운데 하나로 과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미사일 발사가 향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북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미의회하고 전문가들 이래서는 아주 굉장히 비판적으로 아마 얘기할 거고 특히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아마 굉장한 비판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실무회담이나 미국회담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지 않아요.
다만 국제사회의 소극적 대응에 우려했습니다. 비행 거리와 무관하게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미국이 안보리 회의 소집에조차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북한에 경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놔두면은 다음에 또 쏘고 계속해서 쏠 텐데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북한에 대한 경고성 의미가 있어요. 설령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안 나오고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북한에 대한 경고가 있고 그리고 이런 도발을 자제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한편 전문가들은 미북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양측이 어떤 협상안을 도출해내느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의 대선 국면을 이용하며 대미, 대남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그러니까 ICBM이나 SLBM 도발 정도는 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이 될 텐데 그런 도발이 가지는 파괴력은 갈수록 더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미국을 압박하면서 보다 양보된 안을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신 센터장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 미국이 북한이 주장하는 양보된 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1차적 타결을 이룰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일주일도 안 돼 두 번째 이루어진 발사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 두 번째 무기시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최근 미국과 한국이 다음 달로 예정된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대화 노력을 포기하고 심지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음을 내비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발사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 연구소의 대니얼 데이비스 선임연구원은 이 신문에 이런 종류의 북한의 무력 과시는 위협이라기보다는 이웃나라들의 보다 더 큰 관심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외교를 가속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좋아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고조됐던 낙관론을 약화시키고 앞에 놓인 과제를 강조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고 풀이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 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북한의 발사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 점을 지적하며 북한이 일정 수준 아래서 시험 발사를 계속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에 맞춰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 계획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며 북한은 이 훈련을 전쟁 연습이라고 반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은 한국이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김정은 정권이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동안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두 번째 무기 시험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깜짝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영 매체들은 최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이 신문에 북한의 이번 발사가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미국과 한국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12차례 군사훈련을 취소하고 북한의 6차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미약한 반응을 보였지만 북한의 더 나은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비핀 나랑 교수도 북한의 이번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를 궤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이런 과정 중에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계속 확장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고 나랑 교수는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주 판문점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실무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어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협상 재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머자나 미북 실무 협상을 재개할 의사를 전달했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30일 BOA에 최근 북한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측에 협상 재개를 언급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협상 재개 시점은 매우 조만간이 아닌 머자는 시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 당국자가 지난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카운터파트에게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협상이 매우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 고위 당국자가 한반도에 있었으며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당시 촬영한 사진을 전달하기 위해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2, 3주 내에 실무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4주가 지난 현 시점까지 실무 협상 재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 당국자가 직접 실무 협상 재개를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제로 실무 협상이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참석을 위해 출국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순방길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BOA에 비건 대표가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폼페오 장관과 함께 태국 방콕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다음 달 1일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장관회의를 공동의장 자격으로 주재하며 2일에는 ARF에 참석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29일 워싱턴 경제클럽이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속히 열리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ARF 기간 중 북한 측과의 접촉이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부 언론들은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 대신 김재봉 태국 주재 북한 대사를 ARF에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a very good one, as I'm sure you've seen. We'll see what happens. I can't tell you what's going to happen. I know one thing, that if my opponent...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과 나와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에 당선됐더라면 지금쯤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조금 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확인하면서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 들어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세 차례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재무부의 대북 제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29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의 대북 제재 대상 지정은 올 들어 세 번째로 나온 대북 조치입니다. 재무부는 북한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의 김수일 씨를 외화벌이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29일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의 조치는 북한이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올린 다음 날인 26일 북한의 발사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별개로 재무부의 북한 돈줄 옥죄기가 이뤄진 겁니다. 주목되는 건 재무부의 세 차례에 걸친 대북 제재 조치가 모두 북한의 도발 이후 그리고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나왔다는 점입니다. 올해 첫 재무부 제재 대상 지정은 지난 3월 이루어졌는데 당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일 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 would be surprised in a negative way if he did anything that was not per our understanding, but we'll see what happens.
북한이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한다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놀랄 것이라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재무부는 3월 21일 중국의 다렌 하이보 인터내셔널 화물회사와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왔다며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제재 대상 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I view it differently. I view it as a man. Perhaps he wants to get attention. And perhaps not. Who knows? It doesn't matter.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을 끌기 원하는 것일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무부는 북한의 발사 약 40일 뒤인 6월 19일 러시아 금융기관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 압박도 최대로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우특성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에서 관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북한이 대화로 나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 기조인 최대 압박과 관여에서 압박의 힘을 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재무부가 전날 북한인 한 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한 사례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sanctions the North Koreans are worried about are really the UN sanctions that prohibit.
북한이 우려하는 제재는 북한의 수출입을 막는 유엔 제재이며 개인에 대한 제재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고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 회사를 제재 명단에 추가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 취소를 지시했던 사례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대북 지렛대를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북한과의 실무 협상 재개라며 북한과의 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y've been hinting that they may be more accommodating on relief from the sanctions if North Korea agrees to some substantial.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면 제재 완화와 관련해 협조할 수 있다는 의향을 보이는 등 초점은 제재가 아닌 대화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미국이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들이 있지만 실무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행정부는 해당 조치들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그러나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북한이 대화를 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형적인 외교적 접근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president is more interested in engagement right now. But the rest of the bureaucracy is continuing to follow a policy.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여를 더 강조하고 있고 관료 조직은 제재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따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북 기조가 북한을 아직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압박과 관여 정책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어떠한 것도 양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 대북 기조는 명확하다며 최근에 대북 제재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데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특히 재무부가 개인 한 명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조치를 북한도 예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doubt they would be surprised if the U.S. has made it clear we would continue to implement the sanctions. So no, I.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재무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의 실무 협상에 나오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어느 만큼의 양보를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럽연합과 호주가 북한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조속한 서명과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조약 가입은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30일 북한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아무 전제 조건 없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give effect to its stated intention to end nuclear testing.
유럽연합은 이날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 비준함으로써 이미 밝힌 핵실험 중단 의사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여러 차례 핵실험 이후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 CTBTO가 제공한 빠르고 믿을 수 있으며 독립적인 자료들 덕분에 국제사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CTBTO와 이 기구의 전문 지식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도 북한의 조약 가입을 촉구했습니다.
We call upon the DPRK to sign and ratify the CTBT as part of its overall commitment.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전반적인 공약의 일환으로 CTBT에 서명 비준해야 한다는 겁니다. 1996년 유엔에서 채택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모든 형태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지금까지 184개국이 서명했고 168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조약 발효를 위해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원자력 능력 보유국 44개국 중에 미국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8개국이 비준하지 않고 있어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참관국 자격으로라도 조약에 참여할 것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Even if signature and or ratification is out of reach for North Korea at this stage, the country could still consider.
북한이 현 단계에서 조약 서명과 비준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파키스탄과 쿠바가 과거에 그랬듯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의 참관국이 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이 참관국이 되면 조약의 기술적 검증 능력과 CTBT 자료 이용 등 조약 가입에 따른 보수적인 효과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또 CTBTO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 감시 자산들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지난해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In this context, we also welcome the DPRK's declaration last year to discontinue nuclear tests and also its willingness to join.
지난해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전면적 핵실험 금지를 위한 국제사회 소망과 노력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공약을 계속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 CTBT 서명과 비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My delegation strongly rejects these statements intended to put pressure on the DPRK to join.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가입하도록 북한을 압박하려는 발언들을 강력히 거부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국제조약 가입은 개별 국가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며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국가적 우선순위와 안보적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가는 것이 북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더 이상 핵무기 제조와 실험, 사용과 확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후 다양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첨단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한국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탐지하고 추적해서 대응하는 한국군의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안보 협력국은 30일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9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글로벌 호크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앞서 29일 판매에 필요한 승인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4년 글로벌 호크 제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사와 넉 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미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과 소프트웨어 문제 등으로 승인이 지연됐었습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블록 30은 반경 3,000km, 최대 42시간까지 비행하며 적외선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 순간을 포착해 직접 요격도 가능한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기구 등을 통해 축구공보다 좀 더 큰 지름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어 북한군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데 적격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앞서 BOA에 한국이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면 거의 북한 전역을 감시하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장착된 미사일 종류까지 식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탐지하고 추적해 대응하는 이른바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글로벌 호크의 도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미 군사 정보지들에 따르면 글로벌 호크의 대당 가격은 2013년 기준으로 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은 성명에서 글로벌 호크 판매가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역 내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인 한국의 합법적인 안보와 방어 필요를 충족해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강력하고 자의적 방어 능력 태세를 개발하고 유지토록 지원하는 건 미국의 국가이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호크 판매는 미국과 한국의 상호 운영성을 강화하고 동맹이 한반도에 강력한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글로벌 호크 판매와 지원으로 영내 기본적인 군사 균형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판매 대수는 이번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2013년 한국 정부의 글로벌 호크 구매 계획이 가시화되자 북침전쟁 준비라며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비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두 달여 만에 재개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또 제52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태국 방콕에서 개막됐습니다. 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참석해서 활발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2차 토론회가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30일 열린 첫날 토론회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들과 좀 더 온건한 성향 후보들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첫날 토론회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계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협상 소식부터 볼까요?
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31일 종료됐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30일과 31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했는데요. 하지만 당초 예정 시간보다 빨리 종료되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협상이 거의 두 달여 만에 열린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양국이 거의 협상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막판에 협상이 결렬되면서 교착 상태에 다시 빠졌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협상 재개에 합의한 뒤에 처음 이뤄지는 대면 협상이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양측 협상 대표들은 누구였어요?
네, 그동안 협상을 이끌어왔던 대표들이 그대로 다시 전면에 나섰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협상단이 그리고 중국에서는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예. 협상도 빨리 끝나고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네, 양측은 첫날 저녁에 실무 만찬에 이어서 둘째 날 본격적인 협상을 벌였는데요. 양측 모두 협상 기간 내내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고요.
네.
31일 공식 사진 촬영 때도 말을 아껴서 쉽지 않은 협상이었음을 짐작하겠습니다.
네, 협상이 길어도 좀 걱정이 됩니다만 예정보다 빨리 끝났다는 것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예정보다 한 40분 먼저 끝났는데요.
예.
양측 대표들은 공식 발언도 하지 않았고요. 협상이 끝나자마자 미국 측 무역협상단은 곧장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네. 사실 뭐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당초에 뭐 큰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 이런 기대는 좀 적은 편이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좀 기대가 어떤 것이었는지 요구가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예, 미국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들을 종합하면은요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 지식재산권 강화와 강제적인 기술 이전 금지,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중단 등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면서
예.
이 합의 내용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중국은 공정한 합의와 함께 모든 기존 관세를 즉각 철폐 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미국산 제품 구매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양국이 고율의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이른바 무역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양국의 관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미국은 현재까지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고 있고요.
예.
중국은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추가로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신규 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죠?
네, 중국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30일 인터넷 트위터에 중국은 민주당 사람 중 한 명이 당선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아마 미국의 내년 대선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협상이 가혹하거나 아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건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중국은 27년 만에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500만 개의 일자리와 2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고 있고 또 중국은 미국 농산품 구매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어떤 신호도 없다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요. 양측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문제 등 양국의 경제, 교역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만 간략하게 적었고 9월 다시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길에 나섰네요. 관련 소식 볼까요?
네, 폼페오 장관이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기간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해서 호주, 미크로네시아 연방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폼페오 장관의 아시아 순방, 중요한 회의가 있죠.
네, 31일 태국 방콕에서 개막한 52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네.
이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31일부터 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등 연쇄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폼페오 장관이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해서 각국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이뤄진 공동체인데 왜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할까 의아해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세안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10개 회원국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입니다.
네.
하지만 아세안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을 분야별 대화 상대국, 개발 상대국, 공식 대화 상대국으로 분류하고 교류 범위를 넓혀왔는데요. 미국은 이 아세안이 1977년 공식 대화 상대국 지위를 부여한 이래 아세안과 돈독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네.
이 공식 대화 상대국은 아세안과 실무급 또는 고위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역내에 정치, 경제, 안보, 재난방지 등 다양한 현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네. 자, 폼페오 장관의 태국에서의 행보가 상당히 바쁩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한국, 일본과 함께 3자 외교장관 회동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한일 양국은 일본 정부가 이 한국을 수출 혜택 예외국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상과 별개 회담을 한 후에 3자 회동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하고도 만날까요?
네,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의 회의에 중국도 참여하기 때문에
네네.
이 자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날 텐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 왕이 부장과 양국 간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최근 현안 중에 지금 홍콩 시위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좀 껄끄러운 상황인데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은 이 미국이 최근 홍콩 시위의 배후라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은 방콕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요. 미국이 홍콩 시위에 개입했다는 중국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위는 전적으로 홍콩 시민들의 주도로 벌어지고 있고 시위자들은 홍콩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시위가 미국의 작품이라며 미국 배후설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2차 토론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CNN 방송이 주관하는 2차 토론회가 30일과 31일 이틀 일정으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토론회 참가 자격을 갖춘 20명 가운데 절반인 10명이 첫날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네.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에이미 클로부처 등 연방 상원의원 3명, 또 팀 라이언 연방 하원의원, 스티브 블록 현 몬태나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사우스밴드 현 시장, 또 베토 오라크, 존 딜라니 전 연방 하원의원, 존 히켄루퍼 전 콜로라도 주지사, 또 작가 마리앤 윌리엄슨 씨가 이 건강보험 등 국내 문제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네, 첫날 토론회 이것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렇게 벌써 나왔네요.
네, 진보 성향의 후보들과 좀 더 온건한 성향의 후보들이 크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네.
샌더스 상원의원과 워런 상원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후보들이고 첫날 토론회 참가자들 가운데 지지율도 가장 높은데요.
네.
딜라니, 블록, 히켄루퍼, 라이언 후보 등이 이들의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예. 어떤 점을 비판을 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 샌더스 후보와 워런 후보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미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메디케어 포 올, 또 무상 공립대학 교육 등을 대표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네.
이는 지나치게 진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란 겁니다. 이 팀 라이언 하원의원 역시 건강보험이나 경제, 환경 문제 등에서 너무 진보로 흐르면 내년 선거에서 패할 수 있다면서 미국인 노동자들이 신경 쓰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샌더스 후보, 워런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네, 샌더스 후보는 이 북유럽 선진국에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 메디케어 포 올은 전혀 급진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워런 후보 역시 새로운 생각을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워런 의원은요, 할 수 없는 일, 싸워서 안 되는 일만 얘기하려면 뭐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해서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
네.
이 워런 의원의 이 발언은 이 30일 토론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샌더스 후보, 워런 후보 같은 진보 성향이고 또 현재 선두주자인 조 바이든 부통령의 전 부통령에서 지지율이 2위와 3위죠. 두 사람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두 사람은 이 정책 면에서 비슷할 뿐만 아니라요. 원래 또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이날 토론회에서 뭐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좀 삼가하고 오히려 네.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 그 사진이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두 분이 이렇게 조금 어색한 듯한 어깨동무를 한 사진이 눈에 좀 띄었습니다.
네.
자,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민 문제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오긴 했는데요. 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건 아닙니다.
네.
이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기꾼이고 위선자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줌으로써 내년 선거에서 크게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토론회 일부를 시청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트위터에 전혀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10명이 참가한 첫날 토론회 끝났는데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지난 1차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워런 후보가 대체로 잘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신의 정책을 잘 설명했을 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잘 피했다는 겁니다. 이 부티지지 후보도 당내 분열을 경계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특히 뭐 못됐다는 평가를 받은 후보도 있을까요?
샌더스 의원이 뭐 화난 듯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고요.
예.
오러크 전 하원 의원이나 이번에 처음 토론회에 참석한 블록 주지사는 유권자들의 눈도장을 받는데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평양과 남포 지역에 오전 한때 비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 32도, 남포 아침에는 25도, 낮에 31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은 31도, 강계 아침 최저 21도, 낮 기온은 3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5도, 낮 최고 28도, 사리원 아침에는 25도, 낮 기온은 31도입니다. 함경남북도 함흥과 신포, 장전, 청진, 운기, 선봉, 성진, 김책 지역은 맑습니다. 하지만 장진과 해산, 풍산, 삼전 지역은 구름 많고 평강은 오전에 비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3도, 낮 최고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30도, 원산 아침에는 25도, 낮 기온은 34도. 청진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예상됩니다. 7월 31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5시 6분 그리고 5시 27분경에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재원으로 식별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점 고도가 과거와 비교해 낮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25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기를 쏜 뒤 엿새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일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대화의 동력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긴급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오늘 미사일 발사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들을 알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계속해서 미국과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날아오지는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북한이 발사를 지속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히고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까지 이틀 동안 상하이에서 개최한 고위급 무역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오늘 중국 측과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사진을 찍은 뒤 별다른 발언 없이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류허 국무부총리와 중산 상무부장 등 중국 대표단도 협상 결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간략한 성명을 통해 상호 관심 있는 주요 무역 경제 사안에 대해 솔직하고 효과적이고 건설적이며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을 했다고 밝히고 9월에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어제 상하이에 도착한 직후 중국 측과 실무 만찬을 겸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 오사카에서 만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첫 번째 당국자 간 만남이었고 5월 이후 중단됐던 협상이 두 달여 만에 재개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협상에서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에 대해 양측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부추기겠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으로 향하던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모두 북한 비핵화 노력에 일조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들이라면서 미국이 그 두 나라의 모두 좋은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것은 미국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일본 한국 측과의 양자회동과 별도로 3자 외무장관 회담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ARF 현장에서 일본과 외무장관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한일 외무장관 회담은 일본이 이달 초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등 수출을 제한하면서 양국 간의 외교 통상 갈등이 본격화된 뒤 처음입니다. 중국 정부가 내일부터 타이완 개인 여행을 불허합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오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2019년 8월 1일부터 47개 도시 두민의 타이완 여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